어리석다고 시편에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는 이 지구는 태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도고 그 무서운 회전의 힘이라면은 빌딩 수천 개가 날아갈 것이고 바닷물이 온 공중에 떠돌아다녀야 함에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이건 누가 볼수 있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뱉어내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의 범죄나 악함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이 무서운 말. 그래서 오늘의 모든 죄악된 세상을 만드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인가 이 세상을 마지막 종말을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때로 내 기분에 안 맞다고 등을 돌리고, 때로는 나와는 다르다고 멀어지고, 바쁘다고 핑계 삼아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조차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때로는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마땅히 부르짖어야 될 시간에 졸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더 풍성함 아닙니까? 내가 할수 있는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입양하여 를 하는 기간에서 보여준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3살 남짓한 아이들이 공항에 네 다섯 명이 나와 있는데 잔뜩 긴장을 해서 어디론가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마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있는 아이들, 아마 유럽의 어느 나라로 이방되어 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공항 입구에서 그들을 데리고 왔던 다른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로 불렀습니다. 언니, 언니. 엄마라고 불러야 될그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야 될그 나이에 그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은 잊어버린 채, 불러본 적도 없는 채, 어쩌다가 고아원에 가면은 원장 어머니한테, 보모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있지만은 제대로 부른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누나라고 불렀다고. 그것을 보았던 한 분이 가슴이 뭉클했었고, 저 아이들이 틀림없이 입양 가는 아이들인데 엄마를 찾지 아니하고 언니를 부르고 선생님을 부른다고. 집에 가면은, 고아원에 가면 원장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그러나 다 압니다. 그것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그 글이 올라갔을 때그 입양단체에서 그 글을 공유한, 캡처해서 보낸 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고독함, 때로는 그 교만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은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난 사순절 특별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아닌 줄 알면서도, 응답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힘이 들었으니까, 힘이 드니까 너무 때로는 살아가는 게 힘들 때 아버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외로우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실 만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만큼 외로웠던 예수님. 뻔한 기도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My Father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은, 죽음과 싸워야 될 그 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공포였으면은,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잔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If it is possible, 조금만 가능성이 있다면, May this cup taken away from me.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애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기도해도 또 다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은, 어차피 내 인생 속에 안고 살아가야 되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래도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아니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고 괴롭다라고 아파하라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꼭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다고, 왜 이 길 외에는 없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My Father, if you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좀 옮겨주실 수 있다면은, 당신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고 당신의 뜻은 내 인생이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 알지만은, 그러나 그는 힘써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싸우고 이기고 그 모욕과 심판과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기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달되는 겁니다. 상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편지지 모아놓고 카드 부어놓고 아무것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일하셨고, 아니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달되고, 그의 앞에 상달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와 그물만 버릴 때만 하더라도 다 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 하고 따를 때만 하더라도 나는 죽은 줄 알았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 내 속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아직도 죽지 못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달기 세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이나 반복해서 부인할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방금 얼마 전에 나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나는 목숨을 다해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지키겠다라고 서약까지 한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어린 여자아이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조그마한 물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한 인간의 아니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I don't know.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을 하느냐고 끔찍하게 딴청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실은 놓여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What's going on here?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닭소리가 울리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난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 아들이라고 맹세까지 하고 내가 저런 사람을 안다면은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있었던 베드로. 닭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그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의 기도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사순절의 기도. 그래도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 믿음 하나 없었고 그래도 은혜 받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은혜도 없었고 아니 지금까지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아니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맹세했는데 그 예수님의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고 저런 사람 I don't know the man 그 사람. 그러나 그는 창자가 끊어들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변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아니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빨리 요약하면은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가룟유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일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더 풍성하게 얻게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저항하고 반역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인간들을 유혹, 미혹, 끌어당겨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음모고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기도해야 될 마땅한 새벽 시간에 깨어서 누구 죽이려고 음모를 작당하고 있는 이 자들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줄도 모른 채로 그들의 음모를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의 속에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가룟유다입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가룟유다. 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래서 그의 가증스러운 키스로 시작되었던 이 순환전의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있어서 내가 팔 때만 하더라도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의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만 옮겨지면 끝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그는 돈을 들고 제사장들에게 던져줍니다. 가져가라고. 이때까지 예수님을 잡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한통속인 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같은 레벨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용 가치가 있었을 때는 한편으로 붙잡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고 찾아왔지만 버림을 당하고 있는 유다, 돈을 다시 던져주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는 그 순간에 이 제사장들은 너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찾아왔냐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 더러운 돈 어디 나한테 맡기느냐고, 여기에 있을 돈이 아니라고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돈은 여기에 성전에 둘 수 없다라고. 가장 세상에서 악한 짓을 모의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이것은 거룩하지 않는 돈이니까 치우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밭을 샀는데 나그네들, 집 없는 그리고 가족 없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땅을 샀습니다. 버림당한 가룟 유다,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할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도망가야 누가 받아주고 어디로 피신해야 안전할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가서는 안 되는 자리로 도망갔고 피신해서는 안 되는 자리로 피신했는데 그의 생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탄의 영, 죽음의 영은 그를 목매다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 가룟 유다는 피해자 아니냐라고 말하려는지 몰라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따져보면은 베드로가 훨씬 더 사랑 많이 받았고 앞자리에 앉았었고 언제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오른팔 정도로 했었던 베드로라면은 그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맹세까지 한 사람이라면은 베드로의 배신은 훨씬 더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 사실은 편애를 당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은 자리가 먼 자리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실망한 적도 있었고 분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신이 아니라 실망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시는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신이 아니라 이거는 그의 분노입니다. 그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끝이라고, 저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나도 내 갈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무슨 배신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은 그가 시기할 때마다, 그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그가 원망할 때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죠. 생긴 대로 말이에요. 그렇게 욕심대로 말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을 매달고 그리고는 목 매달은 채로 죽고 시간이 지나서 끈이 약했는지 떨어지고 떨어진 그 자리가 바위였고 바위에서 그가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매우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고 기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 토적이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적 속에 은혜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자기 생각을 언제나 움켜잡고 팽팽하게 예수님은 예수님 대로 하고 나는 내 일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살아갔던 이가룟 유다. 의롭게 때로는 살아가서 신뢰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성도들은 그가 도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는데 기도 없이도 살아갈 그 예수님이 아니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했던 베드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니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했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고 말았습니다. 리우침이었죠. 반성이었죠. 후회였죠.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내니까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했던 순간에 무릎을 꿇고 원래 그랬어야 하잖아요. 예수님 저가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나 지금 분노합니다.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그 기회를 바꾸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내립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가룟 유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 세상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의 입맞춤을 그리고 잘못된 양들과 염소를 이끌어가는 죽음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거 베드로의 염소라고 하고 아니 유다의 염소라고 하고 유다의 키스라고 하고 유다의 배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역사 속에 떨어져 있는 가룟 유다 그때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이었다니 그래 맞아 나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대로 죽어야지 아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1년이라도 하나님 내게 기회를 달라고 단 하루라도 기회를 달라고 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다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더럽게 악하게 거짓스럽게 위선스럽게 따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내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사탄의 유혹 속에 죽습니다. 이 어령이라는 분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세례받고 난 다음 많은 신문사와 기자들, 방송국의 기자들이 와서 물었대죠. 일본에서 세례받고 돌아온 다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라도 열렸습니까? 세례받을 때 천사들이 당신 눈에 보였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이 어령이라는 그 대단한 지성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세계가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나는 세례받으면서 지금도 나는 고백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때 엎드려 기도할 때 흙이 묻어져 있던 옷자락을 내가 붙잡고 싶다고 흙덩어리로 묻혀져 있는 그 예수님 눈물이 뒤범벅이 되고 땀방울이 뒤범벅이 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드리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나 남은 인생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온갖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가실 때 찢겨진 옷, 그 피투성이 된 옷, 그 옷자락에 단 한 가장자리라도 잡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은 대신할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내가 이제 세례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처럼 제자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무겁게 보였으면은 얼마나 외롭게 보였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예수 믿는 것 대단한 세상이 축복의 세상이 영광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옷자락이라도 들어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사순절의 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의미죠. 왜냐하면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은 신의 옷자락입니다. 영광스러운 옷자락입니다. 더러운 흙먼지에 피 묻은 옷자락이지만은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들어줄 수만 있다면은 그 또한 축복과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아니면은 또 주의 이 찬양 다시 합니다.